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호 형제입니다. 12월 18일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13절에서 23절까지의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될 때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갖게 된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신 생명이지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이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슬픔과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느 정도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맛보기 전에 꼭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로서 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와 주의 만찬, 또 침례, 그리고 모든 교제와 위로와 권면 같은 일들은 언제나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날 이후로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또 모임들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날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어두운 바다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추던 등대가 그 전원을 끄는 날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순식간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건일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놀라운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벌어지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 무시가 됩니다. 첫 번째 법칙은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력의 법칙과 상관없이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밑에 있는 1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말씀 중간에 있는 잠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을 잠시로 여기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잠시 동안의 기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끝이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행운이나 기분 좋은 감정 상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 사람의 감정들이나 일시적인 기분들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거나 또 힘든 일이 닥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망은 심지어 슬픈 순간이나 고난을 당할 때도 계속 유지됩니다. 생전에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경험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1장 18절에 또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안전하며 참으로 내 주위를 파고 안전히 안식하리로다. 아멘. 한 그리스도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밖에는 못 삽니다. 그리고 물 없이는 약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멀리서 비춰오는 빛은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힘이 솟구치게 합니다. 소망은 지금 내 앞에서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소망과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해주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살이 아시죠?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고 나서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 하루살이가 대답하기를 내일이 뭔데? 메뚜기는 말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그 메뚜기가 하루는 개구리랑 며칠을 또 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개구리가 헤어지면서 메뚜기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 메뚜기가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날씨가 올 때 내년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영원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영원이 뭡니까?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망이 우리의 사는 방식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순종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복종인데 이 복종과 순종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복종은 강제적인 것이지만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불이익과 처벌이 따르지만 순종은 기쁨이 따라옵니다. 보통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녀를 위해 모든 고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때에 부모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할 수는 있어도 순종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고 그 순종에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복종은 행동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순종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침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자세가 있는데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밑에 있는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잘 쓰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뜬금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꿈 얘기, 뭐 운세에 대한 얘기, 운명, 또 복에 대한 왜곡된 말들, 내 열심이나 내 깨달음에 대한 말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잘못된 것들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문제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지도를 봐야 하고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죄 가운데 있고 길을 잃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것은 항상 기분이 좋거나 행복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진리에 순종할 준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담의 최대의 실수는 자기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지 못한 순종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 훈련이 잘 된 개가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의 개가 얼마나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자신들이 먹던 과자 중에 하나를 개 앞에 놓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절대 먹지 말라고 이 개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영상에서 개가 과자를 코앞에 두고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불과 한 10초가 지날 때쯤부터 개의 입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침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초를 지날 때쯤에는 개의 입에서 물이 수돗물처럼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는 5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주인이 오는지 자기를 보는지를 뒤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앞에 두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후에 젊은 부부가 아주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의 뒤로 다가가서 개의 모습을 보고 부부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부부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뭘까요? 안 그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개인데 5분이 넘도록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순종한 개의 모습에서 부부는 감동을 넘어서 황홀함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순종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삶을 기쁘게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비슷한 말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는 즉시 신발을 벗고 너무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과 사람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나의 아들 예수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거룩함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상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에 구멍이 날까봐 걱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구멍이 날까봐 백날을 올려다봐봤자 목만 아픈 것입니다.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행실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행실에 탐욕이 충만해져 버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거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따로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물건이었고 값비싼 제품들이었는데 훼손되고 부서지고 썩고 고장났을 때 그 역할을 못하는 물건들은 결국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생겨난 모든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따로 추려서 심판석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불로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그릇으로 다루십니다. 이것은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잘 쓰여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우리 그릇들의 바로 의무이고 바로 기쁨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가 경찰인지 알 것이고 그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함과 신비로운 믿음을 한눈에 보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먼저 그의 말과 행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거룩한 행실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또 반대로 실컷 믿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누군가에게 정말 저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탐욕을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에 찬 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특별히 21절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성도님들의 창의력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소망, 순종, 거룩한 삶,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잠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작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년에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는 방식이 소망과 순종과 거룩한 삶에 더 맞춰져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갈보리 사랑 침례의 교회와 각 성도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따라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더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께 잘 순종하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